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안의 가족된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 진행을 맡은 김원유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하실 사무엘 형제님, 안나자매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리랑카에서 사역하시는 스테반 그리고 안젤리나 선교사님 가정의 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 스리랑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사무엘 형제님.
네, 스리랑카는 인도 남부 해안가에서 약간 떨어진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입니다. 섬의 크기는 남조선보다 약간 작은 크기이고요. 과거에는 실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50년 전쯤부터 스리랑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해요. 그 뜻은 복되고 빛나는 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온나라가 열대기후에 있어서 1년 내내 따뜻하고 습한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스리랑카 하면은 불교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스리랑카의 종교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설명하겠습니다. 스리랑카의 종교를 이해하려면 스리랑카 사람들을 구성하는 민족들의 특징을 좀 더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싱할라족이라는 민족이 스리랑카의 주요 민족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75% 정도입니다. 이 민족의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리랑카의 주요 종교가 불교가 된 것이죠.
네, 그렇다면 나머지 25%는 어떤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을까요?
네, 그 외에 타밀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요. 전체 인구의 약 12% 정도입니다. 이 민족은 인도에서 건너와서 힌두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어족이라는 민족도 있는데 약 10% 정도입니다. 이 민족은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네, 한마디로 스리랑카는 뭐 주요한 세 민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나라인데, 이 각 민족별로 종교가 다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교를 가진 민족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불교 국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요?
네, 기독교는 민족과 상관없이 스리랑카 전역에 걸쳐서 소수 종교로서 곳곳에 조금씩 믿는 자들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7% 정도인데요. 천주교도 포함된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스리랑카도 인도와 같이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로 인해서 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있지는 않을까요?
네, 그런 인식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지배할 당시에 대학교를 설립하고 소구식 영재 양성 교육을 시키고 나라 발전에 기여했다는 인상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당시 기독교 포교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격한 방식의 선교 방식이 아니라면 스리랑카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선교 활동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공격적으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네. 대략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리랑카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한 것 같고요. 이제 선교사님의 편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야기를 편지를 읽어보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안나자매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요즘 이민국은 외국인들의 거주 허가증을 확인하면서 합법한 활동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만약 거주 허가증에 관련해서 합법한 활동이 아니면 추방을 당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빈번해졌습니다. 얼마 전 한 외국인 사역자가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집회 현장에서 설교를 하다가 추방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전략과 지혜가 더욱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엔젤리나는 경찰대학교에서 50여 명의 경찰들에게 조선어 한 학기 과정 수업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초반 학생들은 처음 만난 조선어 교수를 통해 조선어 강의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와 도전받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엔젤리나는 복음적인 내용을 직접 이들에게 전달할 수는 없지만 조선어에 대해서 포기하며 실망하는 경찰들에게 나는 특별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등의 말들로 이들을 격려하면서 도전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남조선에 있는 한 이단단체가 경찰대학교 학교 교장을 접촉하여 경찰들에게 자신들의 단체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경찰들을 접촉하여 그들의 포교 활동을 위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접근한 것으로 보였는데 다행히 엔젤리나와 다른 남조선 교수가 그 자리에 참석하여 그 단체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을 경찰대 학교장과 부하들에게 알리며 이들의 접근을 막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역 속에서 저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저희가 불교의 세계관으로 채워진 경찰들의 삶 속에 주님의 선한 빛과 기준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테반 선교사님 그리고 안젤리나 선교사님은 20년 넘게 스리랑카에서 사역 중이신데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퍼졌을 때 이 거주 허가증이 발급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못 들어가고 기다리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모든 선교사들이 파송받은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발급해주는 거주 허가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은 항상 장기 거주증을 받기 위해서 많은 전략을 세웁니다.
그렇네요. 여행으로 잠시 동안 외국에 나가서 돌아보고 오는 것과 그 나라에 가서 외국 신분으로 오랫동안 살아내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네요.
마치 우리가 외국에 갈 때 각 나라에서 정해진 규정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는 거주 허가증이 없어도 3개월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기간만큼만 그 나라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기간을 넘기면 벌금을 내고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에게는 생소한 정보가 될 수도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조선에서는 한 지역을 옮겨갈 때도 허가증이 필요하잖아요.
네, 반드시 필요하죠.
만약에 허가증이 없이 지역을 이탈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법적 처벌이 뒤따르게 되죠.
네, 마찬가지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꼭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외국에 거주할 수 있는 허가증은 짧게는 뭐 1개월, 3개월 또 장기적으로는 3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아, 네.
선교사님들이 그 이 장기 거주증을 받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나라와 나라들은 제각기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외국인들 체류 기간에 대한 허가증 규정을 또한 갖고 있어요. 각 나라 대사관에서 발급해주는 이 허가증이 있어야 외국에 나갈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남조선 이 인민들은 전 세계 유럽, 뭐 미국, 동남아시아 등 대부분 국가들에 들어갈 때 최소한 3개월 동안 허가증 없이도 체류가 가능해요. 러시아는 두 달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지금 중국은 한 달간 허가증 없이도 있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에 가서 뭐 1개월, 2개월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지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가증 없이 체류 가능 기간 이상을 그 나라에 가서 있으려면 각 나라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아내야 하는 거군요. 선교사님들에게는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스리랑카는 어떨까요?
네. 남조선 인민들은 스리랑카에 허가증 없이 한 달간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선교 편지를 보내주신 스테반 선교사님 또 안젤리나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선교 편지에도 나왔듯이 안젤리나 선교사님께서 스리랑카 지금 경찰대학교에서 조선어 를 가리키는 교수로 취직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이 취직 허가증이라고 해서 최소 1년 이상 스리랑카에서 지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허가증은 별 문제 없다면은 1년마다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고요.
아, 그렇군요. 선교지에 갈 때 내가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나라의 거주 허가증 규정이나 장기 거주 허가증을 받을 방법들을 잘 생각해 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실 종교적인 국가들이 많습니다. 뭐 이슬람교나 불교 또는 힌두교와 같은 특정 종교들을 국교, 그러니까 나라의 종교로 정한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에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이 선교사들은 대부분 기독교 선교사나 목사 신분으로는 장기 거주 허가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공산 국가들은 당연히 더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기술을 가지든지 또 사회적으로 그 나라에 도움이 되는 능력이 있어야 하겠네요. 안젤리나 선교사님은 조선어 교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나라 대학에서 조선어 교수로 취직하실 수 있으신 것처럼요.
맞아요. 최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요. 많은 나라들의 주요 대학마다 조선어학과가 설치되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선교사로 가게 된다면 조선어 교수로 준비해서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들어가는 것도 이 거류 허가증을 받는 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귀한 또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선교사로 갔을 때 그 나라에서 천막 만드는 기술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자신이 잘하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충분히 자격이 갖추어진다면 각 나라에서도 그 기술을 가지고 그 나라에 맞는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너무 지혜롭고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에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꼭 뭐 신학 공부를 해야 하거나 꼭 목사 안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려는 그 나라에 가고자 하는 용기와 헌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잘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교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해져 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인 나라이잖아요.
네.
지금 선교사님께서는 그 나라 경찰들을 대상으로 조선어를 가르치시면서 교실에서 직접 복음을 전할 수는 없으시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지 경찰 후보생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선교의 문을 여시는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선교라는 것이 꼭 성경책을 들고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나라 법을 따르면서도 그곳에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선교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넓어진다거나 할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사무엘 형제님께서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온 열방에서 잃어버린 그분의 자녀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듣더라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된 이 헛된 가르침과 세계관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구원과 회복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선교사를 부르시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부차적인 것들, 뭐 각 선교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로 불리든 또 그렇지 않든 심지어 그날에 가서 꼭 내가 선교사로 불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안나 자매님께서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빛나는 땅이라는 뜻을 가진 스리랑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으로 일찍이 스테반 안젤리나 선교사님 가정을 불러주시고 그 땅에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지혜롭게 머무르시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리랑카의 주의 부르심을 좋아 선교사로 가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거류 허가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기 거주 허가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전략을 더해주세요. 또 안젤리나 선교사님께서 경찰대학교에서 만나는 스리랑카 젊은 예비 경찰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무엘 형제님께서 선교사님 편지를 읽어주세요.
네, 편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승리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유기적인 교회라는 뜻을 찾아보니 제도보다는 공동체 중심, 작은 모임 중심, 지도자 중심 아닌 자연스러운 제자화, 재생산, 선교 중심 이런 의미들이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승리교회는 이러한 목회 철학을 담으며 루안 목사님 아래에서 네단 목사님을 비롯한 지도자들 체제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교회의 지도자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모이는 지도자 모임에서 저희는 이 교회가 가져야 할 방향성과 목표들을 나누고 의논하여 좀 더 건강하고 유기적이며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전도주의를 통해 새 신자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시간들을 가지며 마약치료원에서 치료받는 자들에게 전도하여 교회의 문을 열며 또한 네다 목사님은 국제학교 교장으로서 교육계 안에서 좋은 지도자의 모범으로 비추어지고 있으며 루안 형제는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국가대표 권투감독으로서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접근하여 복음의 확장성이 일어나도록 교회 지도자들은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리교회는 비록 50명에서 60명 정도 되는 작은 규모의 교회지만 이러한 지도자들을 통해 이 교회가 지역사회 영향을 주는 교회로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그 과정들이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계심을 저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교회가 주님의 도구로 스리랑카 땅에서 귀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오랫동안 섬겨온 이 승리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었는데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또한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끝까지 교회 지도자의 자리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일들이 선교지에서 종종 일어나고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 가정은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를 내려놓고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을 발굴해서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오늘 이 선교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교회에는 보통 목사님 한 분이 다 이끌어가는 것만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편지의 내용처럼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공동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목사님들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장로들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겨가는 겁니다. 가령 말씀을 잘 설명하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또 다른 은사가 있는 또 모임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또 예배나 모임을 이끌어가는 것이겠죠.
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의 본 모형은 신약성경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 나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초기 교회들을 가리켜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에서 소개되는 초대교회는 대표적으로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 바나바, 사도 바울 같은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반면에 야고보와 같은 지도자들은 한 곳,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 주로 머물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들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한 교회의 한 단위 목사가 그 교회 전부를 책임지고 혼자서 이끌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 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지역교회에서 함께 속해 있으면서 어떤 이들은 장로로 성도들을 돕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서로 도우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운영되는 것이죠.
네. 현대 교회들은 대부분은 이미 교회 조직 구조가 너무 고착화되어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떤 한 사람의 담임 목사 또 한 사람의 지도자의 절대적인 그 지도력에 의존하는 형태인데요. 그렇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고자 최근에 뭐 여러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 운동처럼 시작된 것이 유기적인 교회인데요. 오늘 이 스리랑카에서도 이 스테반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중심으로 그 세워진 그 승리교회는 지금 그 유기적인 교회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변화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유기적이라는 말은 우리 몸의 지체들이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움직여서 각자 맡겨진 역할을 스스로 감당해가는 하나의 생명체를 뜻하는 것인데요. 교회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하나의 몸과 같이 자연스럽게 이끌어져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오늘날의 교회들은 교회 법을 만들고 규칙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유기적 교회는 그런 제도화된 조직 구조보다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참여해서 교회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런 교회들이 선교지를 중심으로 운동처럼 더 많이 생겨나고는 있습니다. 오늘 선교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스리랑카의 승리교회는 각자 사회 속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교회에서도 은사를 따라서 지도자로 섬기는 목사님들이 모여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게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쯤은 또 이런 교회에 속해 있었다면 있어보고 싶네요. 자연스럽고 세상 속에서도 빛을 내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네, 저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조선의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비록 자유롭게 마음껏 교회 모임을 드러낼 수는 없으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순수하고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쩌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유기적 교회가 북조선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언제부턴가 이 현대 교회들은 사실 남조선 같은 경우에는 멋진 교회 건물들 또 목사라는 두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만 교회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요 사실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 어디에서도 교회는 건물이다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또 목사가 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가르침도 사실 없습니다.
네, 신약 성경에서는 좀 더 본질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즉,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는 모임이 곧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조선 성도님들이 두세 사람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셔도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네. 유기적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지금 북조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이따금씩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임이 몰래 모여 있지만 그곳에 주님이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교회는 성령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스리랑카 승리교회 를 위해서 우리 사무엘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교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스리랑카 땅에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승리교회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몸된 공동체를 그 땅에 세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 땅에 세워진 교회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 땅에서 이끌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고 더 순결하도록 거룩하게 하시고 모인 자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특히 루안 목사님과 네단 목사님, 그리고 교회 장로 역할을 감당하는 스테반 선교사님께 더욱 성령님 기름 부으셔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계속적으로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 오늘 스리랑카에서 사역하시는 스테반 선교사님, 안젤리나 선교사님 가정의 기도 편지를 읽어보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나자매님만 오늘 어떤 게 기억나시는지 한번 이야기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게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수년간, 그 제3국에 머물러 있을 때 선교사님 통해서 가정교회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었는데요. 그때는 그, 진짜 끈끈한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고 그 마음을 치유해주면서 서로가 그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엄청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그렇지만 또 반면에서는 그런 가정교회이다 보니까 숨죽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항상 그 목마름이 있었어요. 더 좀 큰 곳에 가서 더 좀 손을 들고 높이 들고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장소에 내가 있고 싶다라는 그 이런 욕심도 있었는데, 그런 바람에서 여기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감격스러웠지만 좀 이게 예전보다 이렇게 큰 건물, 그냥 하나의 조직화된 그런 예배가, 그냥 형식화되어 있는 예배가 저희 옛날 모습에 그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이끌어내지는 못한다라는 거에 항상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오늘의 그 오늘의 이 선교사역 소식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모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대목에서 북조선에 계신 성도분들이 또 두세 명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관계와 서로 간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적 공동체라는 것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깊은 경외를 표하면서 항상 기억하고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나눔의 깊이가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전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친구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유일한 예수님,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속에 우리 모두 속해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항상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며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는 승리자이시며 그 승리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북조선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항상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도우십니다. 또 여러분들의 아픔을 싸매시며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다.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인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을 통해 여러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5년 7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이 세상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 주의 공의와 정의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이 물러가고 빛 대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의 성전을 향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소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교독문 6번 시편 시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를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부족한 피조물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미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향기가 넘치는 산제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신 그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위엄을 무릅쓰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북조선연합교회 공동체에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 베드로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생각하며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죄에 관대했던 이 죄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죄를 쉽게 지울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거룩한 신앙을 지켜내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와 순종으로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며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복음의 자녀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생명의 7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풍성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영적 겨울을 지나고 있는 이 조선 땅에, 또한 영적 가뭄에 메말라가고 있는 이 조선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소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소서. 그 사역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조선 땅에 주님의 부흥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소서.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때에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의 바람 속에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 조선 땅을 사랑하사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증인으로 성령의 입술로 선포하시는 정진 목사님 기억하시고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선포되는 권세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배의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은 정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대해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님의 밥상을 아들에게 주어야 아들이 먹고 안 먹고 문제는 아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밥도 안 주었는데 아들이 먹고 안 먹고 할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됐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 믿음은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만은 믿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봉사를 고쳐주셨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 앉은뱅이를 고치셨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고 말할 수 없는 각색 병든 자와 미치광이들과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볼 때 조심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병을 고쳐주시든지 그냥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그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먼저 심어주고 난 다음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한 후에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불쌍해서 천정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 없으면 주위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라도 그 사람을 고쳐주시지 그냥 내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의 소경을 고쳐주실 때 그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병이 나을지어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보고 싶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소경이 눈을 뜹니다. 당신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만져보고 나를 봄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그 말 자체는 신뢰한다, 믿는다, 의지한다 이런 뜻을 내포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내용이 뭐냐? 사람들은 요즘에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를 보면 자기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경적인 믿음이 뭐냐 하는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과 그 하신 모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일단 여기로 제한해야 합니다. 다른 부분으로 믿음을 확장시키면 우리는 나중에 굉장히 어두운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예컨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 체면이나 자기 신념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확신이나 자기 철학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발견한 철학과 사회 사상과 이즘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민중신학이라든지 이런 세속신학 같은 것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비슷하게 접붙여와서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지금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건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희망도, 낙관도, 혁명도 믿음은 아닙니다. 요즘 기독교 안에 아주 종교적으로 구별하기 어렵게 믿음을 혼돈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 사고 방식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과 로버트 슐러, 조엘 오스틴을 비롯해 그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환상을 그리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생산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성경적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듯 하지만 나중에는 말할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적인 표현을 빌리면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사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있다, 크다, 내가 가졌다, 했다, 자랑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은 자연인의 눈으로는 또 현실적인 시야로는 그것이 희미하고 불안하고 엉뚱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실상이요 확실한 증거라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자꾸 빠지게 만듭니다. 믿음은 이성과 상식과 합리와 육체와 현실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혼의 지평선을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의지를 굳게 해주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줍니다. 저는 방송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적용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의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룩하고 신령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이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더더욱 깨닫습니다. 믿음 주셔서 이 땅에서도 신앙과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생각나는 이웃의 필요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 물질로 섬길 수 있으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오늘은 정진 목사님이 북조선 연합교회와 함께하는 주일 예배를 하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정진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또 첫 주일 또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북조선연합교회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혹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으시는 여러분들께 좀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네. 말도 빠르고 네. 또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데 이렇게 라디오로 들려드리게 돼서 너무 송구하고요. 준비하면서는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나에게도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이 감격스럽고 제가 늘 우리 북녘당에 문이 열리면
네.
가서 꼭 설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20대부터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설교라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히려 네. 또 저희 북조선연합교회 신자님들이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만 찾아서 사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자님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제 창조적 인간론인가 이런 것들 막 말할 때 주체적인 네. 우리 인간론을 말할 때 우리 북조선의 주체 사상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근데 성경은 또 그런 인간론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심지어 믿음도 선물이게 우리에게서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네. 있는데 우리 북조선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신앙을 굳세게 잡을 수 있는 격려의 말씀 한마디 또 해주신다 한다면
네. 그 북조선에서 믿음을 갖고 또 지키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어마무시한 믿음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좀 어렵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 믿음 잘 지키시고 믿음 붙드시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날마다 매일매일 기도할 것도 약속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 중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남았습니다. 믿음으로 너의 믿음으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네.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북조선 연합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저 땅에서 우리 고향 땅에서 조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이 회복될 줄을 믿으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으며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정진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5년 7월 6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이 물질 드리고 쓰이고 또 나누는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그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부어주옵소서.
아멘.
혹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 손도 붙잡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손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조,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북조선 연합교회 모든 성도의 머리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또 이 남조선 땅 위에 내가 사는 필리핀 위에 또 그리고 북한에서 통일을 기다리는 내민족 내동포 머리 위에 또한 열방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와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